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28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28절부터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려우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어제 새벽에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귀한 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자녀되는 우리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고 친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의 그림자지 영원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말 그분의 자식이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내 아버지입니다. 자, 그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이 4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참 형제들 보고 싶고 특별히 자기 동생 베냐민 보고 싶어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이제 보았잖아요. 자기 집으로 이 형제들을 데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전부 오게 해서 깍듯이 대우를 합니다. 자기 집의 종들을 통해서 발을 다 씻겨주고 아주 음식을 잘 차려놓고 요셉이 직접 형 시므온부터 루벤부터 마티형부터 요셉이 다 앉혀줍니다. 제일 막내 베냐민을 안고 음식을 이렇게 나누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라고 보낼 때에 요셉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곡물을 가득하게 아구까지 가득하게 채워주라. 그리고 저들이 이 물건 값을 준 돈도 거기에 다 넣어주라. 그리고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일 막내 이 막내의 짐에는 이 요셉 총리 요셉의 잔 은잔 은잔을 그 곡물 안에다가 감추어 두고 묶어서 보내라. 그때는 운반 수단이 나귀입니다. 나귀. 그래서 각자 자기 나귀에게 곡물을 풍성하게 담고 보냈습니다.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요셉이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들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멈추라고. 너희들이 왜 주인이 너희들에게 잘 대우해서 잘 먹이고 보내주었는데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분 높은 사람의 그 참 바로 왕과 같은 사람의 은잔을 훔쳐왔다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아니 우리는 가져온 적이 없다고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직접 다 조사해 보겠다고 그래. 그래 조사해 보라고. 그래서 짐을 처음 다 내렸어. 그래서 어디서부터 조사를 했냐면은 제일 형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다 아주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래 제일 마지막 베냐민의 그 자루를 푸니까 그 안에 은잔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 이 가슴은 이 형제들의 가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냐. 왜 그러냐면은 그 막내 베냐민을 자기 집 연세 많으신 아버지 야고보에부터 사정사정해서 베냐민을 데려왔거든요.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시몬이 지금 인질에 잡혀 있는데 데려올 수가 없고 정탐꾼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그 베냐민을 야곱에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베냐민을 못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 만약에 이 먼 거리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만약에 베냐민 죽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위의 형은 요셉인데 아버지는 이미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그 무덤을 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그 노인인데 그 베냐민을 절대로 안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 형제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우리가 가서 곡물을 사오지 아니하면 음식을 이 곡식을 사오지 아니하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그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유다가 아버지한테 약속합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베냐민을 같이 보냈죠. 그렇게 보내서 왔는데 베냐민의 곡식 그 자루 안에 은잔이 들어갔으니 형제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을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다 끌려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다 형제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이 그냥 큰 소리 어찌하여서 이렇게 했느냐. 이 유다가 뭐 할 말이 없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간 거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있느냐. 어쩔 수 없다. 그 증거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노예가 되겠다는 거야.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아니다. 그 은잔을 훔쳐간 그 사람만 노예가 되라 그래.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그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유다가 이 말합니다. 왕이요. 뭐 바로 뭐 왕이죠. 주요. 이 막내는 우리 집 막내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 유다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 아버지를.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이 베냐민입니다. 아주 어리죠.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맞췄냐면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 아버지. 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을 여기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의 형도 죽었는데 사실 팔았죠.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슬픔 중에 있는데 이 베냐민조차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까 이 막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 합니다. 3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왜?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래. 아버지.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게 내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칩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이해가 잘 되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장자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자, 이제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가봅시다. 참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269페이지 269페이지 6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성도지간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내가 그냥 당해라. 왜? 아버지가 욕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생각하라. 아버지를 생각하라. 육신은 철저하게 내가 옳으니까 끝까지 주장하라 그래.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마귀가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느냐, 아버지가 괴롭히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욕됨을 얻느냐, 내가 차라리 바보가 되고 내가 차라리 내가 누명을 덮어 쓰더라도 아버지는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 법대로 하자.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법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내가 누명을 덮어 쓰라. 왜?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옳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 싸울 때에 옳다고 한 사람이 더 죄를 짓습니다. 더 큰 소리 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에 허투를 주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를 생각해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지 아니하는 것이 귀한 자식이죠. 차라리 내가 당하라. 이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 유다가 주여 이 막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못 삽니다.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생명이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야, 설명.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 379페이지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잘못해서 요구도 먹는 것은 아름다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요구도 참는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당하는 거.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아버지를 잘 알면은 조용해요, 조용해요. 말이 많으면 안 좋은 거야, 말이 아버지 앞에 장자와 같은 마음.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알도록.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다 세상에 더럽히고 욕을 먹게 하면서 저희들끼리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싸우고 있는 세상. 철없는 자식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그게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자기 방어하느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내가 당해라. 왜?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당하라. 이것이 장자의 신앙이에요. 장자의 신앙.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옳다 틀렸다 주장하지만 그 다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날에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예. 그런 것을 쌓는 것이 훈장입니다. 훈장. 주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주 앞에 가서 주님이 계산해 주신답니다. 믿어지시는 분은 그렇게 갑시다. 10불짜리 손해보는 거 따지지 말고 그냥 10불짜리 손해보고 살면은 천국 가면은 100만불짜리로 갚아주십니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그것이 아버지, 아버지. 예, 아버지예요. 그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그날을 믿는 사람, 아버지가 있는 사람, 아버지 앞에 장남인 사고방식,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나.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버려라. 그냥 손가락질 받아버려라. 그냥 어차피 죄인이 그냥 죄 지은 것만 생각해도 이보다 더 많은데 다 용서받았는데 아버지의 이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내가 욕어도 먹고 아버지 이름 욕어도 먹지 못하는 것이 효자다. 이거죠.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라. 아버지 중심으로. 얼마나 좋은 자식일까?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자식일까? 그렇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90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9절만 읽겠습니다. 5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힘쓴다. 그것이 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올라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특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앞에 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살다가 힘들 때 많지요. 그때 아버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입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거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드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라 말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라. 나에게 일어나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에 이기적인 데 빠지지 말고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 천국까지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는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루를 지나면서 아버지의 이름 한 분만 불러도요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버지 이름 수시로 수시로 부르세요. 음성만 들어도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장자의 마음 더 품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키워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한없는 사랑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된 생명을 받았사오니 이 생명이 30배, 60배, 100배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갚아주리라 하시는 그 음성 나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보석을 담아주신 아버지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높이는 마음, 아버지 앞에 겸손하는 마음,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저들에게 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